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 경제 대화에서 양국과 세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양국 간 군사 관계와 사법 당국 간 협력, 민간 교류 확대 발전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 주요 6개국 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협조도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엔둥 부총리와 양제츠 국무위원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만나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만회되거나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2명 더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사망자 외에도 현재 77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중 1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하던 추가 확진자도 오늘 한 명 더 발생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거점 도시인 코바니 등 세 곳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터키로 통하는 코바니 국경통과소 인근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전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또 ISIL이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북동부 하사카 마을 두 곳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그러나 정부군이 과격분자들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질로 잡힌 가족의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거나 협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인질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면서 해외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인질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구조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와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인질 가족들은 인질범에게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인질범들이나 중재자들과 연락은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의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군부의 거부권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표결로 야당 지도자인 민주화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행 미얀마 헌법은 외국 국적 자녀를 둔 사람의 대통령 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아들이 영국 국적자인 수치 여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수치 여사는 의회의 이번 표결 결과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25석의 의회 의석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은 오늘 한국과 북한에선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겠죠. 자, 미국에선 이 한국전쟁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한국전쟁은 많은 미군이 참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이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상징물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워싱턴 DC 인근에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시설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이곳은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최대의 한국전 관련 기념물이지요. 1995년 휴전 42주년 기념일에 헌정된 이 기념공원에는 비옷을 입고 무장한 채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는 미군들의 조각이 세워져 있고요. 50m 길이의 이 화강암 벽에는 미국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부름에 흔쾌히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이 말의 동상도 있는데요.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사관 계급이 수여된 한국산 경주마 레클리스의 동상도 버지니아주에 세워져 있지요. 이 밖에도 각각의 사연과 의미를 가진 기념탑이나 공원 등이 워싱턴 인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65년 전의 희생과 용기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많은 미국인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워싱턴은 오늘 아침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죠. 자, 북한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차차 길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엔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낮 최고기온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한국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전우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리움을 품고 살아갈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전하는 노래 함께합니다. 당신을 다시 만날 거예요. I'll be seeing you. 지미 듀란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I'll be seeing you in all the old familiar places. That this heart of mine embraces all day through. In that small cafe, the park across the way, the children's carousel, the chestnut trees, the wishing well. I'll be seeing you in every lovely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I'll find you in the morning. I'll be looking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you.
I'll see you in that small cafe, the park across the way, the children's carousel, the chestnut trees, the wishing well.
I'll be seeing you in every lovely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I'll find you in the morning sun, and when the night is done, I'll be looking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you.
I'll be seeing you. I'll be seeing you.
Mibuk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촉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 인질 정책을 다소 완화했다는 소식, 그리고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사건의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어제 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렸는데요. 차르나예프가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군요.
네, 그 희생자들에게 이제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이 판사의 공식 판결에 앞서 5분간 그 차르나예프에게 최후 발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차르나예프는 이 자리에서 자신 때문에 숨진 사람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재판에서는 차르나예프가 입을 연 적이 거의 없었죠.
네, 맞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차르나예프가 한 말이라고는 not guilty, 자신은 무죄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였습니다.
네.
차르나예프는 그동안 재판에서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선고 공판에서 차르나예프가 과연 입을 열 것인지, 연다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차르나예프가 사과를 했는데 유족이나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별로 진심에서 나오는 말 같지가 않다는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냥 사과해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말 같았다는 겁니다.
예. 자, 어제 재판에서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도 발언 시간이 주어졌죠.
네. 예,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폭탄 테러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차르나예프에게 인생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차르나예프가 한 선택은 정말 끔찍하고 역겨운 것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배심원들의 사형 판결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어린 사망자였던 8살 소년 마틴 리처드의 아버지도 재판정에 나왔는데요. 차르나예프가 사건 당일에 최소한 인간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마음을 바꿨을 텐데 그 대신에 차르나예프는 증오와 파괴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와 파괴를 선택한다고 리처드 군의 아버지는 말했는데요. 이 그동안 리처드 씨는 차르나예프의 사형을 반대해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차르나예프가 일으킨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고 갈까요?
네, 지난 2013년 4월 15일 이 역사적인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선 근처에서 압력 밥솥을 이용한 사제 폭발물이 터져 3명이 죽고 26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 이후 가장 큰 테러 행위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후에 두 명의 용의자가 지목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에 재판에 나온 조하르 차르나예프와 그의 형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였는데요. 구소련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들 형제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주했고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형인 타메를란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동생이 몰던 차에 치여서 숨졌고요. 이 동생 조하르는 그 다음 날에 보스턴 인근의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작은 배 안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지난달 재판에서 차르나예프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보다 앞서 그 지난 4월에 차르나예프 재판을 맡은 배심원단이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적용된 30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30개 혐의 전부 다 그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17개 혐의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목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달에 배심원단이 다시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은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제 조지 오틀 판사가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차르나예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교도소에 수감되는데요. 이 차르나예프가 수감될 교도소는 인디애나주 테레호테에 있는 연방교도소입니다. 이 테레호테 교도소는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범 티모시 맥베이의 사형이 집행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연방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항소가 진행됩니다.
네.
차르나예프가 앞으로 이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몇 년 더 이곳에 수감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 촉진 권한 TPA를 부여하는 법안이 드디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어제 무역 협상 촉진 권한 TPA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여서 60대 3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에 하원이 승인한 법안과 같은 것인데요. 이로써 TPA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 책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이제 법으로 발효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상원은 어제 무역 조정 지원 법안도 절차 표결에 붙여서 76대 22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뭐 그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TPA란 무엇이고 또 무역 조정 지원 TAA는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무역 협상 촉진 권한 TPA는 무역 협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임하는 겁니다. 의회는 대통령이 협상한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요. 협정에 대한 찬반 여부만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나라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를 추진 중인데요. 이번에 TPA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마음 놓고 TPP 협상에 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TAA는 무역 조정 지원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나 기업,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원래 TPA는 반대하고 TAA는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TAA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운동을 벌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원래 그 싫어하는 TPA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좋아하는 TAA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처음에는 이 두 법안이 연계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 하나만 통과하면 소용이 없고 두 개가 모두 같이 이제 통과 해야 하는데 TPA가 통과될 것 같으니까 TAA라도 반대해서 막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2주 전에는 이 하원에서 TAA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던 건데요. 하지만 하원이 이 결국 두 법안을 따로 떼어내서 먼저 TPA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어제 그 상원이 또 TPA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 자, 이제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TAA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하원은 오늘 그 TAA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이 법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아프리카 지원 법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표결에서 TAA 법안을 반대했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이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은 테러 단체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해왔는데요. 자, 미국의 이런 인지정책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인질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존의 정책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마련한 새 지침은 앞으로 테러 분자들에게 붙잡힌 인질의 가족이 가족의 석방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테러 분자들과의 협상은 없다. 이런 인질 정책이 아주 뭐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몸값을 지불한다든지 이 테러 분자들과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마련한 지침은 인질의 가족이나 이 가족을 대신한 어떤 기관이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바마 행정부가 인질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여름부터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단체 ISIL의 인질로 붙잡혀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이 살해되기에 앞서 당연히 가족들이 이 정부와 이들의 석방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족이 직접 몸값을 지불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들은 정부의 인질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질 정책 전반에 걸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던 겁니다.
네. 자, 인질로 붙잡혔다 살해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요, 이 참수되는 장면까지 공개돼서 큰 충격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8월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가 처음에 그 ISIL에게 참수됐고요. 곧이어 또 다른 언론인 스티븐 소트로프 씨가 참수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또다시 ISIL은 미군 출신 구호활동가 피터 캐식에 참수되는 장면을 공개했고요. 구호활동을 벌이던 여성 카일라 뮬러도 시리아에서 인질로 붙잡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폴리가 그 살해되기에 앞서서 ISIL이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지만 이 미국 정부가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뻔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정부 당국이 이 개인이나 정부가 테러 단체와 어떤 협상도 하지 못하도록 이 막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몸값을 지불해서 석방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이런 납치가 더 자주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테러 단체들에게는 더 많은 수입을 안겨다주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이 테러 단체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게 금지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국 군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 탈레반 무장단체와 협상한 일이 있긴 합니다. 이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있던 탈레반 수감자 5명과 이 미국 군인 보 버그달 병장을 지난해 맞교환한 일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명의 미군도 전장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미국 정책에 따른 것으로 다른 인질들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가족들로부터 똑같은 미국인인데 이렇게 차별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새로운 지침서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미국인 인질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정부 안에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인질 가족은 이 새로운 조직을 백악관 안에 설치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조직은 연방수사국 FBI 안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무부 안에 외국 정부와 인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사를 임명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공화당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달 주지사는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를 통해서 먼저 출마 사실을 밝혔고요. 이어 지지자들 앞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바비 진달 후보가 인도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바비 진달 주지사는 올해 44살로 루이지애나 태생인데요. 하지만 부모는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2세죠.
네.
진달 주지사는 2003년에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 나갔지만 패한 일이 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연방 하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워싱턴 정계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루이지애나 주지사로 일해오고 있는데요. 한때는 이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 최근 그 루이지애나 주가 재정 적자에 허덕이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어제 진달 주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두 번 그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지내면서 쌓은 경험, 또 앞서 루이지애나 보건과 교육 분야를 관장하면서 얻은 행정 능력을 내세웠는데요. 자신이 주지사로 일하는 동안 불필요한 공무원 일자리 3만 개를 없애는 등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루이지애나 주를 떠나는 사람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등 루이지애나 인구가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진달 주지사는 또 이번 대선에 많은 후보가 도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말만 번지르게 하긴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자신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심차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진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아주 미미합니다. 최근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진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진달 후보는 원래 힌두교였지만 이 가톨릭으로 개종했는데요. 이 진보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진달 주지사까지 합쳐서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후보가 모두 13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도 이 공화당 경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 4명까지 합친다면 이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 수는 모두 20명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최근 미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의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네.
하지만 이 총기 규제 논란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 아니다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때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총기협회입니다. 오늘은 미국 총기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총기협회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어로는 National Rifle Association, 줄여서 NRA라고 부르는데요. 회원이 무려 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총기협회는 총기 소유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할 뿐 아니라 총기 훈련과 교육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미국 최대의 로비단체이기도 합니다. 로비단체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회에서 입법을 촉진하거나 또는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넣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미국 총기협회는 총기와 관련된 로비 행사 등을 위해 매년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영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요.
네.
또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정치력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총기와 관련된 단체가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역시 뭐 미국의 총기 문화를 알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미국의 선조들은 종교적 억압을 피해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신대륙인 미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원주민인 인디언 그리고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요. 또 서부를 개척해 가는 동안에도 많은 원주민과 무법자들을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민지 당시엔 정부군의 영향력도 미미했고요.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탓에 개인들이 총기를 소지하게 됐고 지금의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도 총기 소지할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할 정도였습니다.
네.
미국 총기협회는 오랜 역사와 총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국 총기협회가 처음부터 총기 소지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였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사격술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네.
남북전쟁 당시에 미 육해군신문의 편집장인 윌리엄 코넌트 처치와 북부군 소속의 조지 우드 윈게이트 장군은 북부군 병사들의 사격술이 너무 형편없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71년 사격수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미국 총기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쳤던 단체가 이제는 총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비록 창설 당시 목적이 지금하고 다르긴 하지만 미국 총기협회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시민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총기협회가 언제부터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까?
지금은 총기협회가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조직이지만 처음에는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934년에 당시 미국에서 갱스터라고도 불리는 불량배들이 총기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자 총기를 규제하고 총기에 세금을 매기는 총기법이 미국에서 제정됐는데요. 당시에 총기협회가 이 법을 지지했고요.
네.
또 1968년에는 총기 매매를 규제하는 동시에 중범죄 전과범이나 정신이상자들이 총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총기 규제법이 제정될 때에도 이 법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이 총기 규제 논란에선 총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99년이죠.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시작으로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또 2012년 콜로라도 극장 총기 난사 사건 같이 무고한 사람들이 무차별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미국 안에서 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미국 총기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좌절됐는데요. 하지만 2012년에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미국 코네티컷주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무장교환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최소한 28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였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건이 나자 전국적으로 거센 분노와 함께 총기 사용을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총기협회가 주도하는 총기 옹호론자들의 반대를 결국엔 이겨내지 못하고 법안 도입이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네, 총기협회가 총기 규제를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총기협회 측은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총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당시에 웨인 라피에르 총기협회 부회장은 총을 가진 사람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학내 총기 사건을 막으려면 모든 학교에 무장한 경찰이나 보안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서 32명의 생명을 앗아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도 자신들이 학내 무장 경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때 다들 자신을 미치광이로 묘사했다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총기를 단속할 게 아니라 학교 내 무장경비 배치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미국 총기협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미국 총기협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2013년 그리고 14년에 여론조사 단체죠. 퓨 리처치 센터가 미국 총기협회와 총기 소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총기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총을 왜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1은 사냥을 위해서 총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를 지난 1999년에 나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1999년 조사 당시에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냥을 위해서 총을 갖고 있고 약 26%만이 자기 방어 목적으로 총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런 수치의 변화가 미국 총기협회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앞서서 총기협회가 사격수를 가르치는 단체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현재도 사격훈련이 이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은 로비단체로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기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총기협회의 성격도 실제적으로 사격훈련에서 총기 소유 대변자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그럼 총기협회의 영향력에 대해선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쪽과 반대로 영향력이 너무 적다는 쪽으로 나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총기협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응답이 39%, 반대로 영향력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35%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영향력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총기협회가 미국의 어떤 시민단체보다 큰 정치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 총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에 더 깊이 관여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총기 옹호론자들이 미국 총기협회 등에 후원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였는데요. 반면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관련 단체에 후원하는 경우는 고작 6%에 그쳤습니다.
네.
경제적인 후원 외에 정치인들을 접촉하거나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모두 합해도 45% 대 26%로 총기 옹호론자들이 정치 활동에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총기협회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 덕분에 정치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 총기협회의 예산이 전체 2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절반 가까이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총기협회는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총기협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만나보죠.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을 동행할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이오와주를 다녀왔죠.
예, 아이오와주는 이 중서부 지역에 있지만 주 어딜 가나 대부분 지평선을 볼 수 있을 만큼 평평한 내륙 지방이죠. 전형적인 중서부 콘벨트 지역답게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계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조류 독감 소식이 들려오면 아이오와주 소식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주가 바로 이 아이오와주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오와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대회 코커스가 가장 먼저 열리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앞으로 다른 주에서 나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이오와주입니다.
중서부의 한적하고 조용한 아이오와주가 내년 선거 때까지 또 한동안 시끌벅적하겠네요.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캔자스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I close
my eyes.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캔자스주는 미국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주다. 그래서 종종 미국의 심장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미국 대륙을 사각형으로 봤을 때 동쪽보다는 서쪽에 좀 더 걸쳐져 있고 북쪽보다는 남쪽에 살짝 더 가깝다. 캔자스라는 이름은 원래 이곳에 살던 인디언 원주민 부족의 이름 카제에서 유래한다. 카제는 바람의 사람들, 남풍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데 원주민 말에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평원과 파란 하늘, 그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흰 구름들, 미국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그랗게 말아놓은 건초더미들, 캔자스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다. 캔자스주에서는 밀이 많이 생산된다. 캔자스주 관광청 리처드 스몰리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Mostly we're known for wheat, oftentimes referred to as the wheat state.
캔자스주는 밀을 가장 많이 경작합니다. 그래서 wheat stat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캔자스 사람들은 1800년대부터 밀을 재배했는데요. 하지만 해충들이 많이 생겨서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새로운 품종의 밀이 들어왔는데 그건 벌레가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밀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전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5분의 1은 캔자스에서 나오고 있다. 캔자스의 또 다른 명물 가운데 하나는 곳곳에 있는 해바라기 밭과 해바라기 농장이다. 해바라기는 캔자스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하다. 그냥 해바라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노랗게 피어있는 수많은 해바라기 꽃밭은 정말 장관이다. 캔자스주의 공식 별명은 해바라기주다.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지평선 위로 깔때기 모양의 강력한 돌개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미국에서 토네이도라고 부르는 이 무시무시한 돌개바람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엄청난 폭우와 함께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다. 캔자스주는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는 곳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캔자스주는 1861년에 연방에 가입했다. 50개 주 가운데 34번째니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중간쯤이라 하겠다. 요즘 미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인종 문제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남북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마주치게 된다. 노예 문제를 두고 남과 북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벌인 격렬한 내전이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캔자스주는 이웃 네브라스카와 함께 준주로 승격되는데 이게 사실은 남북 전쟁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됐다고 한다. 다시 스몰리 캔자스주 관광청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And part of the history that's very important to the state of Kansas is the time frame leading up to America's Civil War. Kansas was in the middle of
남북 전쟁 당시 캔자스는 노예주가 되느냐 자유주가 되느냐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캔자스는 지리적으로 보면 남부에 좀 더 가깝지만 주민들 대다수는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었죠. 하지만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캔자스는 남부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인근 남부주들의 노예제도 찬성주의자들이 습격해서 노예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피 흘리는 캔자스라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남북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캔자스주는 북부군에 속해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적 현장들이 문화유산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캔자스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
Probably one of the most famous people from Kansas would be Dwight David Eisenhower.
Dwight Eisenhower 대통령이 있습니다. 캔자스주 에빌린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기는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캔자스주로 이주해 왔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사 박물관이 캔자스주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역사상 최대 군사작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명장, 바로 아이젠하워다. 아이젠하워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한국전 당시 일선을 지휘한 적도 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이젠하워는 단순 명쾌하면서도 솔직 담백한 성격의 지도자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부하들에게 공을 돌리는 따뜻하고 소탈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게 대부분 대통령학 전문가들의 평가다. 캔자스주 관광청 리처드 스몰리 홍보 담당관은 캔자스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런 소탈함과 친근함을 든다.
I tell you the people here are very friendly and very easygoing. Kansas offers
캔자스의 자랑으로 저는 친절한 사람들을 들고 싶습니다. 보통 중서부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소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캔자스의 자랑입니다. 저희 캔자스 사람들은 야외에서 버팔로 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캔자스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캔자스주의 주도는 어딘가요?
네, 캔자스주의 주도는 토피카라는 곳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도 캔자스 주도가 토피카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캔자스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는 캔자스 시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캔자스 시티가 캔자스주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웃 미주리주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그게 좀 복잡한데요. 이 미주리주는 캔자스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주인데요. 이 캔자스 시티가 정확하게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요. 이 도시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주 경이 갈라집니다. 일종의 분단 도시인 셈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같은 캔자스시티라고 해도 주소상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있고요. 캔자스주의 캔자스시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에서 왔다고 하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냐 아니면 캔자스주 캔자스시티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캔자스보다는 미주리주 쪽에 있는 캔자스리가 더 발달해 있다고 하네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캔자스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 소개해 주시지요.
네, 캔자스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버팔로와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버팔로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들소입니다.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이 황소보다 몸집이 아주 크고요. 털도 거칠고 뿔도 더 크고요. 어깨가 불쑥 튀어나와 있는 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런 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캔자스 주의 동전에 이 버팔로가 새겨져 있는 걸까요?
예, 미국 개척시대 당시에 이 백인 정착민들이 처음 이 캔자스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 있는 버팔로 떼가 무려 2천만 마리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캔자스에 있던 인디언 원주민들은 이 버팔로를 사냥해서 고기도 먹고 이 가죽으로 옷도 지어 입고요. 심지어 집 만드는 데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버팔로 떼들이 미국의 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성가신 존재들이 됩니다.
네.
예, 캔자스에도 철도가 통과하게 된 거죠. 결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닥치는 대로 도살하면서 이 버팔로 개체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요. 오늘날 버팔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일부 공원이나 특별히 사육이 허락된 공원 아니면 개인 목장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해바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캔자스 주를 대표하는 꽃이라서 넣었다고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캔자스 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켄터키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hort snippet. Short snippet. The 2012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took place in Tampa, Florida just last week. 지난주 미국에서는 2012년 공화당 당대회가 플로리다주 탐파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This convention was a gathering of United States Republican Party members during which delegates officially nominated Mitt Romney for president and Paul Ryan for vice president for the 2012 election. 이 당대회는 2012년 대통령 후보로 Mitt Romney, 부통령 후보로 Paul Ryan을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공화당 당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This is also another exciting week because the 2012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s taking place in Charlotte, North Carolina. 이번 주에는 2012년 민주당 당대회가 North Carolina의 샬롯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President Barack Obama and Vice President Joe Biden will accept the Democratic nomination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s well.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할 것입니다. 네, 많은 미국 사람들은 텔레비전, 라이브 스트림 또는 인터넷으로 당대회를 볼 수 있습니다. I met with Katie and asked her if she is keeping up with both national conventions. And if so, how? Let's hear what she had to say. 제가 KT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hort snippet. Short snippet이죠. Listen carefully.
Hi, Katie. Did you watch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last week?
I watched short snippets of it, little clips, but not a whole speech, just little parts of it.
Cool. So you're looking forward to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 think I'll pay more attention to the DNC, and I'm sure I'll watch it on TV and definitely read about it in the New York Times or newspapers.
제가 KT에게 지난주 플로리다 탐파 지역에서 열린 공화당 당대회를 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I watched short snippets of it.
다는 못 보고 텔레비전으로 몇몇 장면만 봤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2012년 민주당 당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볼 거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KT는 텔레비전으로 보고 또 뉴욕타임즈 신문으로도 읽을 계획이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short snippet. Short snippet이죠. Short, S-H-O-R-T. Short는 짧은 이라는 뜻이고 snippet, S-N-I-P-P-E-T. Snippet은 한 토막, 몇몇 장면, 몇몇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So, a snippet is a small piece of something. 네, KT는 I watched short snippets of it. Little clips, just little parts of it. 라고 했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Hi, Katie. Did you watch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last week?
I watched short snippets of it, little clips, but not a whole speech, just little parts of it.
Cool. So you're looking forward to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 think I'll pay more attention to the DNC, and I'm sure I'll watch it on TV and definitely read about it in the New York Times or newspapers.
Short snippet. Short, 짧은, snippet, 한 토막. 몇몇 장면 혹은 몇몇 부분, short snippet. All right, well, try practicing this with your friends. Short snippet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고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한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한국군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워야 했으며 사흘 만에 서울을 유린당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즉각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하여 침략자를 저지 격퇴했다.
이어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후 3년여 동안 이어진 이 한국전쟁은 이후 1953년 7월 휴전함으로써 그 막을 내립니다. 이 전쟁으로 총 40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남북분단은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6년 6월 25일 오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주제곡을 만든 미국의 천재 작사가 조니 머서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니 머서는 1909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니 머서가 17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조니 머서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에 머서는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뉴욕시로 건너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기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자 머서는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어 머서는 할리우드로 건너가 영화 음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머서는 이후 1946년 그가 작사한 영화 하비걸스의 주제곡으로 첫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머서는 이어 1961년에는 그의 대표작인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해 주제곡 문 리버로 세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500여 곡이 넘는 노래에 주옥 같은 노랫말을 붙여 많은 이들의 감성을 적셔온 조니 머서. 그는 미국 대중음악사의 위대한 작사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